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일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특히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행정부를 시험하려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원하고 있지만 이에 중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심각한 안보 우려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모두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의 협력은 미국의 안보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1일 상원 의원들과 만납니다.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해 고서치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하려면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서치 지명자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고서치 지명자를 선택한 이유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이번 지명을 공식 발표하면서 고서치 판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고서치 지명자가 법률과 헌법을 다루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고서치 지명자의 보수적 성향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인준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핵합의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호세인 데흑한 이란 국방장관은 1일 이란 타스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벌인 미사일 시험 발사는 사전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란 국방 분야의 정세에 관한 외국인들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관리들은 이란이 지난달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약 1,000km를 비행한 뒤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앞서 7개월 전 시험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린 가운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제프 세션스 지명자가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1일 표결을 통해 찬성 11표, 반대 9표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세션스 지명자의 상원 전체 인준은 이번 주 후반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날 표결은 전날인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로 하루 늦춰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거부한 셀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경질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었습니다. 한편 이날 스티브 므누친 재무장관 지명자와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도 각각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틀째 표결 참석을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인준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상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통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3일 외교위원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틸러슨 지명자는 현재로선 인준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말한 유엔 시리아 특사를 비난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반군 측 살렘 무슬레 대변인은 1일 스테판 대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시리아인 대표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스테판 대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전날인 31일 시리아 반군 협상 대표가 제시간 내 시리아 평화회담에 나설 참석자 명단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8일까지 명단이 나오지 않으면 직접 취합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체류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일란성 쌍둥이 형제를 통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1년 가까이 머물다 지구로 귀환한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 씨와 지구에서 계속 거주한 일란성 쌍둥이 동생 마크 켈리 씨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비교해 본 겁니다. 자, 결과를 보면 우선 우주에서 장기간 있다가 온 스콧 씨는 키가 5cm나 더 자랐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DNA 염색체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스콧 씨의 염색체 끝부분 텔로미어가 우주비행 전보다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는 사람의 노화를 알려주는 척도 역할을 하는데요. 텔로미어가 길어졌단 말은 노화가 중단됐단 말로 기존 학자들의 추정을 뒤집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요. 지구로 돌아오자마자 스콧 씨의 텔로미어가 급속도로 짧아지면서 금방 원상태로 돌아왔고요. 키 역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사 측은 추가적인 연구를 한 이후에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벌써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워싱턴의 현재 기온 9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 영상 3도가 되겠고요. 신의주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함흥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죠. 존 메이어의 노래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겠어? 라고 묻는 노래지요. Who says? 들어보시죠.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and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night in Baton Rouge.
don't remember you looking any better. But then again, I don't remember you. Who says I can't get stoned? Call up a girl that I used to know. Fake love for an hour or so.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take time? Meet all the girls in the county line. Wait on fate to send a sign. Who says I can't take time?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night in Austin too. I don't remember you looking any better. But then again, I don't remember you. I can't get stoned. Plan a trip to Japan alone. Doesn't matter if I even go. Who says I can't get stoned?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time since 22. I don't remember you looking any better. Then again, I don't remember you.
Salah Isn't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지목해서 환율 조작을 통해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국가 정상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의 이름을 산둥함으로 짓고 남중국해에 배치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유럽연합이 오는 금요일 정상회의에서 미국 새 정부를 최대의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아 의제로 다룬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이 백악관에서 주요 제약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제 경제 현안을 언급하던 중에 중국과 일본을 비판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서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각 나라 당국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 물건값이 싸지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봐라. 일본이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보자고 운을 떼고 그 나라들은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멍청이처럼 앉아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미국 업체들이 생산을 해외로 외부 위탁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길 바란다고 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환율 조작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과 일본 등 국제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이 평소의 생각을 공식화한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한 미국 새 정부의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는 이 보도가 경제 전문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국제 통화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외환 시장에서는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추락했고요. 엔화, 유로화, 그리고 원화의 가치는 올랐습니다.
자, 같은 날 이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또 독일을 비판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과 통상 정책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 취임과 동시에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피터 나바로 무역위원장이 화요일에 유럽의 유력한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서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위부터 4위까지인 중국, 일본 그리고 독일의 환율 정책을 미국 정부 최고위 당국자들이 같은 날에 동시에 비판한 겁니다.
자,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이 해당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수요일 일본이 환율을 조작해서 엔화의 가치가 절하를 유도했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예, 스가 장관은 환율 정책에 관한 일본 정부의 3대 원칙으로 환율은 인위적인 조작 없이 외환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통화의 경쟁적인 절하를 피하는 것, 그리고 환율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주요 7개국과 주요 20개국 회의를 통해서 잇따라 나온 합의에 따라서 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직접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일에 의회 하원격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율 조작 비판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다음 달 10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환율 조작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은 10일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음 날에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서 한 차례 더 회담을 여는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환율도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중국 정부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예, 중국은 지금 춘제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이 쉬고 있어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 관영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반박 자료를 게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부터 특히 중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환율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왔고요. 취임 초기에 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무부에 지시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직접 이 국가무역위원장의 유로화 환율 조작 발언에 반박했다고요.
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수요일 독일 정부가 유로화 가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독일은 항상 독립적인 유럽 중앙은행을 지지해왔다면서 이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의 환율 조작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만든 첫 항공모함에 자세한 정보가 공개됐다고요?
예,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 중인 첫 항공모함의 이름을 산둥함으로 짓고 영유권 분쟁으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남중국해 인근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등 관련 매체들이 수요일 이 같은 중국산 항공모함 1호의 운영 계획을 소개했는데요. 복잡한 남중국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해군 제2의 항모기지를 남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현재 중국은 이 산둥함 외에 항공모함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1998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들인 항공모함을 개조한 제1호 항모 랴오닝함을 운용 중이고요. 이 자체 기술로 처음 만든 산둥함이 취역하게 되면 항공모함 2대를 보유하는 겁니다.
이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 어느 정도의 건조 작업이 진척됐을까요?
예, 지난 2015년에 랴오닝성 다렌에서 건조를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선체 조립을 완료했고요. 최근에 승조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에 공사를 마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걸로 관련 매체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년여 만에 건조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걸로 파악되는데요. 항공모함이 완성됐어도 곧장 취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영인민일보는 새 항공모함은 지극히 방대한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건조 완료 후 취역 때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전 투입을 위한 진행 속도가 빠른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시험 항해를 하고 성능 실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1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선체가 형태를 갖춘 지금부터 2년 정도 뒤에 실전에 투입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미국 항공모함의 경우는 건조 개시부터 취역 때까지 전체적인 시간이 평시에는 4년에서 5년, 그리고 전시에는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는 금요일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열리군요.
예, 금요일에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에서 유럽연합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갔는데요. 당초에는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문제를 비롯한 난민 현안, 그리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절차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유럽 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전망이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자, 유럽 정상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EU의 미래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난민 문제로 EU 체계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영국을 따라서 EU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나라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원한다고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미국 새 정부의 입장이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결속력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EU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예,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은 러시아와 중국,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 그리고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EU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꼽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투스크 의장은 유럽연합 정상들 앞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새 정부의 우려스러운 입장이 우리의 미래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EU의 미래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래서 유럽연합이 이 미국 새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공식 의제로 올라오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이민 정책을 포함해서 대서양 사이의 현안이 이번 정상회의의 안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이번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하지만 오전 회의에만 참가하고 오후 회의에는 나머지 27개국 정상들만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닐 고서치 판사를 새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자세히 알아보고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한 국무 직원 수가 1,000명에 이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일요일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을 앞두고 개최 도시인 휴스턴이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연방 대법관을 지명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에 사망한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건데요. 콜로라도주 연방 항소법원의 닐 고서치 판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판사가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Judge Gorsuch has outstanding legal skills, a brilliant mind, tremendous discipline, and has earned.
고서치 판사는 매우 똑똑하고 뛰어난 법적 능력과 엄청난 절제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는 건데요. 앞서 제10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 만장일치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자, 그럼 고서치 지명자는 뭐라고 소감을 밝혔습니까?
네, 자꾸한 스켈리아 대법관을 가리켜 법의 사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인물을 계승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법률과 헌법에 충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는 점을 존중한다고 말했는데요. 고서치 지명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 respect too the fact that in our legal order it is for Congress and not the courts to write new laws.
국민의 대표들이 한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 판사의 일이라는 건데요. 재판 결과에 만족하는 판사는 형편없는 판사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법의 요구가 아니라 판사 자신이 선호하는 바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새 대법관으로 지명된 고서치 판사,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올해 만 49살이고요. 컬럼비아 대학교와 하버드 법률 전문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앤서니 케네디 현 대법관 아래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경험을 쌓은 뒤 법무법인에서 일했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연방법무부 관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종교는 개신교인데요. 인준받으면 연방대법관들 가운데 유일한 개신교도가 됩니다. 현재 대법관들은 모두 유대교 아니면 가톨릭교도입니다.
네, 자꾸한 스켈리아 대법관은 보수의 거두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스켈리아 대법관과 비슷한 성향의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어떻습니까? 이 고서치 판사가 성향 면에서 스켈리아 대법관과 많이 비슷한가요?
네, 헌법이 원래 의미하는 바를 중시하는 원전주의자이고요. 확실한 보수 성향의 판사라는 점, 또 문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등 닮은 점이 많다. 하고 합니다. 하지만 성격 면에서 스켈리아 대법관보다 좀 더 친화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이 장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고서치 판사가 대법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자격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인물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정당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고서치 지명자를 가리켜 주류 보수주의자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는데요. 최종 후보로 거론됐던 다른 판사들보다 덜 강경하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서치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에 독자적으로 맞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방 대법관은 또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확실하게 밝힌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인준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오랜 시간 발언을 계속하는 식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걸 말하는데요.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52대 48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대법관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하자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메리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장을 후임으로 지명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은 새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인준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도박이 들어맞았다고 분석하는데요. 결국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했으니까 그렇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다면서 올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신속히 고서치 지명자를 인준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앞서 인준을 거부하면서 연방 대법관 자리를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겨둔 이유 또 이 연방 대법관 지명제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연방 대법관이 종신직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어떤 주의 법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낙태라든가 사형, 총기 문제 등 미국 사회의 중요한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바로 대법원인데요. 그 예로 지난 2015년에 나온 동성혼 합헌 결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의 인물이 대법관으로 지명되느냐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연방 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죠?
그렇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이 숨질 때까지 5-4로 보수가 약간 우세였는데요. 스켈리아 대법관이 숨지면서 현재 보수 대 진보가 4-4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서치 판사가 인준을 받으면 다시 보수 쪽으로 축이 약간 기울게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뒤에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스탠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이 해임되기도 했는데요. 국무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문서에 서명한 국무부 직원의 수가 거의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가 화요일 반대 문서를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VOA에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서명자 수나 직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국무부 직원들이 이렇게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문서를 내는 경우가 어떻게 좀 자주 있는 일입니까?
네, 자주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반대 문서 자체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우 실제로 서명자가 1,000명에 달한다면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을 비판하는 문서에 서명한 직원 수와 비교할 때 20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자,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떠나라고 말했는데요. 전 국무부 관리들은 이런 백악관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이런 반대 서명은 전통적으로 국무부 직원들이 지도부의 의견을 표시하는 통로가 되었는데 백악관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네, 자 국무부 직원들이 이번 이런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테러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이란과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등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데요. 이들 나라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처라면서 이슬람교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무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 법무장관들도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워싱턴주에 이어서 뉴욕과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이렇게 4개 주가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미국 내 이슬람단체 등 여러 인권단체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선 오는 일요일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축제가 열립니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51회 슈퍼볼 경기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펼쳐집니다.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애틀란타 팰컨스가 맞붙는 이번 대회는 여느 해 못지않게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미 전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휴스턴에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경찰 당국은 물론이고 연방 보안 병력까지 배치돼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미국에서 이런 대형 행사가 열리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안을 강화하는데요. 자, 올해는 이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까지 열리고 있어서 보안 당국이 더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휴스턴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도 휴스턴 시내의 슈퍼볼 관련 행사장 인근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가 열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일요일에도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보안 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시위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의 권리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한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 그럼 혹시 이 테러 위협이 감지된 건 없습니까?
네, 보안당국은 아직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휴스턴 경찰국의 5천여 명의 인력이 전원 동원되는가 하면 미 연방수사국 FBI의 SWAT라고 하는 이 특공대까지 투입돼서 지역 당국과 정보를 나누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휴스턴에선 이미 이 보안이 한층 강화된 모습을 뭐 곳곳에서 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슈퍼볼은 안전을 위해 작년과 달리 두 개 지역에서만 슈퍼볼 관련 행사가 열린다는데요. 이 슈퍼볼 관련 행사장과 슈퍼볼 경기장에는 금속 탐지기와 폭발물 감지견 등 다양한 보안 장치들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또 타지에서 찾는 관람객이 많은 만큼 일부 호텔에서는 가상 총격 사태 대비 훈련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사복 복장을 한 경찰과 FBI 요원들 역시 이미 많이 배치돼서 보안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함께하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인에 대한 노래인데요. Kings of Convenience의 Mrs. Cold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렉스 틸러슨 씨는 석유기업 중역 출신입니다.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 CEO를 지냈는데요. 엑손모빌을 경영하면서 얻은 외국 고위 인사들과의 다양한 교류가 장관 지명을 받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엑손모빌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에너지 산업을 양분하는 기업 엑손모빌.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공급, 운송과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에너지 부문은 미국의 엑손모빌과 유럽의 로얄더치쉘 그룹이 양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엑손과 모빌이 각기 다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11월 엑손이 모빌을 835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인수 금액을 지불해 흡수 합병하면서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As you know, Exxon and Mobil today signed a definitive agreement to merge the two companies. Mr. Raymond and Mr. Noto.
엑손과 모빌의 인수 합병 선언 당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된 엑손 모빌의 임직원은 약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또 2015년 현재 2,689억 달러의 매출액과 162억 달러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2년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했고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 세계 3위를 기록한 거대 기업입니다. 엑손모빌은 현재 전 세계 석유의 약 3%의 가량을 생산하고 있고 보유 중인 유전과 가스전의 매장량은 세계 1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21개국에 36개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고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엑손모빌의 정유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셰일가스 확보에 적극 투자하면서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의 작품 엑손모빌.
엑손모빌의 시작은 미국의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미중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정유와 수송, 판매 관련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고 1882년에는 무려 40여 개의 정유 수송 회사를 소유하면서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한 초대형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거대 기업은 30년 뒤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1911년 미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가 독과점을 통한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가격 담합과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34개의 독립회사로 갈라지게 됩니다. 창업자 록펠러는 이 중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뉴저지 스탠더드 오일만을 맡게 되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엑손이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미국의 석유 산업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 회사들도 각각 미국의 석유 산업의 중추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뉴욕에 거점을 둔 뉴욕 스탠더드 오일도 이때에 떨어져 나온 34개 기업 중 하나였고 훗날 모빌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렇듯 한 몸에서 분리된 두 개의 회사는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다가 1999년 11월 세계 석유 시장 1위였던 엑손이 세계 4위였던 모빌 오일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엑손 모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독점법에 의해 분리됐던 초대형 기업이 다시 한 몸이 돼 시장 영향력을 확대한 것에 대해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합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It's when a company abuses its size or uses unfair tactics to shut out its competitors or harm competition.
Whether mergers and acquisitions in our industry have contributed to higher prices at the pump, my answer is no. And an examination of the
미 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주 당시 상원의원은 엑슨모빌과 같은 독과점 기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는데요. 당시 렉스 틸러슨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의 명과 암.
엑슨모빌이 세계적인 기업의 자리를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투명한 회계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엑슨모빌의 투명한 회계는 창업자인 록펠러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데요. 아주 사소한 부문까지도 회계 장부에 모두 기록하고 허투루 돈을 사용하지 않았던 전통은 지금까지도 건실한 재무 기반을 이루는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창업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은 또 있는데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악덕 재벌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자선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킨 장본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항상 뒤따르는데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엑슨모빌도 특히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이익의 1%가량을 대체 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업계의 환경보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다른 부정적 평가도 있는데요. 특히 지난 1989년 알래스카 해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해상오염사고, 엑손 발데스호 원유 유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알래스카산 원유 5,300만 갤런을 실은 유조선이 술을 마신 선장의 실수로 좌초하면서 선적했던 원유의 20%가 흘러나왔고 무려 2,000km 이상의 해안이 시커먼 기름에 뒤덮였는데요. 이 사고로 알래스카만 일대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고 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슨모빌은 이 사건에 대한 배상 소송에서 피해 보상금과 징벌적 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배상액은 크게 낮출 수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의 명성에는 걸맞지 않은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석유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to rub elbows with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rub elbows with someone?' Well,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hat are you doing next Saturday evening?
Nothing. Why?
I have two VIP backstage passes to a concert and my wife and I can't make it.
Really? I'll go.
Great. You'll get a chance to rub elbows with the musicians and hang out with all the celebrities before and after the concert.
Oh, man, you're the best. Thanks, buddy. I owe you one.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린에게 Hey, what are you doing next Saturday evening? 너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특별한 계획 있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린이 nothing. Why? 라고 하며 궁금해합니다. 마이크는 I have two VIP backstage passes to a concert and my wife and I can't make it. 라고 하자 리니, Really? I'll go. 정말? 그럼 내가 갈게.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는 Great! You'll get a chance to rub elbows with the musicians and hang out with all the celebrities before and after the concert. 그래, 잘 됐다. 공연하기 전과 공연 끝난 뒤에 음악인들이나 다른 유명인사들과 어울릴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리니, Oh man, you're the best. Thanks, buddy. I owe you one. 라며 기뻐합니다. 네, 오늘의 표현. To rub elbows with. To rub elbows with someone.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what are you doing next Saturday evening?
Nothing. Why?
I have two VIP backstage passes to a concert and my wife and I can't make it.
Really? I'll go.
Great. You'll get a chance to rub elbows with the musicians and hang out with all the celebrities before and after the concert.
Oh man, you're the best. Thanks, buddy. I owe you one.
Today's phrase is to rub. Rub. R-U-B. Rub elbows. E-L-B-O-W-S. Elbows with. To rub elbows with. This phrase means to socialize, associate, or mingle with others closely. To rub elbows with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접촉하다, 또는 교제하다 라는 뜻인데요. 특히 유명인사와 어울리게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비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서로 팔꿈치가 닿죠. 이렇게 팔꿈치를 서로 비빌 만큼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어울린다는 뜻이 될 거고요. 바로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To rub elbows with. 네, 이젠 to rub elbows with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hat are you doing next Saturday evening?
Nothing. Why?
I have two VIP backstage passes to a concert and my wife and I can't make it.
Really? I'll go.
Great. You'll get a chance to rub elbows with the musicians and hang out with all the celebrities before and after the concert.
Oh man, you're the best. Thanks, buddy. I owe you one.
Now let's review. Today we learned that when you meet closely with others, you are rubbing elbows with them. To rub elbows with.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의 애타는 그리움을 노래하는 Air Supply의 All Out of Love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그리고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know you hurt too. I could carry your smile in my heart for times when my life seems so low. It would make me believe what tomorrow could bring when today doesn't really know. Doesn't really know. I'm all out of love. I'm so lost without you. I know you were right, believing for so long. Say that I was so wrong. I want you to come back and carry me home, away from these long, lonely nights. I'm reaching for you. Are you feeling it too? Does the feeling seem oh so right? And what would you say if I called on you now?
There's no easy way. It gets harder each day. Please love me or I'll be gone. I'll be gone. I'm all out of love. I'm so lost without you. I know you were right, believing for so long. I'm all out of love. What am I without you? I can't be too late to say that I was so wrong.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미 해외 자산 통제국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특히 미국의 해외 자산 통제국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구타와 성적 학대,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홍 보위부장은 이 같은 인권 유린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재 명단에 오른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은 함경남도에 있는 요독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이 부서는 북한의 모든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고 검열합니다.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언론 매체를 감시 통제하며 이른바 사상의 순수성을 감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민병철 부부장은 저승사자로 알려진 인물로 감시와 숙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용원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북한의 검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필호는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입니다. 이 부서는 공안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 전역의 강제 수용소에서 구금과 신문을 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에 대한 고문과 공포 분위기 조성 그리고 위협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미 해외자산통제국은 또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노동성은 국가계획위원회의 노동력 분배 계획에 따라 광업 분야를 포함한 노동력 배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강제노동에 기초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계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이 같은 제재 조치는 인권 유린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